창세기 9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든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으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인간은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합의해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Let us make in our image 하고 콤마하고 after our likeness, 똑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라는 말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므로 하나님이 복수의 존재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서 상호 교제하면서 사교적인 존재로 존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간의 존재 방식이 성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항상 성부의 뜻을 찾고 그리고 성령은 아들과 그 성부를 이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게 유지되게 하는 상호보완적인, 상호협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인간에게 넣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을 닮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첼렘입니다. 첼렘. 그래서 그 의미는 조각하다. To carve. 이렇게 깎다. 조각하다 또는 자르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다. 인간이 하나님을 묘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인간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떠한 묘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모습인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가? 사실은 그 형상의 기능적인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만들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였어요. 그리고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게 하였어요. 이와 같은 다스리게 하는 그 기능, 온 우주의 절대적인 그 다스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그의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통치의 위임, 다스림의 위임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자연을 보존하고 또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 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복수의 존재로 존재하듯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도 남자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자만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진실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야 됩니다. 해치거나 나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위하게 되고 특별히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라는 통치의 위임을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인간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 통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도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통치의 위임을 주셨는데 그 통치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책임이 또한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은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라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스림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춤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도 함께 타락하였고 함께 훼손되어졌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형상의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지 거의 멸절, 거의 완전히 멸절되어졌다. 그래서 형상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 결과 인간은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악을 저지르고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와 같은 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사탄은 자기의 종처럼 사용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게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되어져서 형상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지 못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나 형상이 완전히 인간에게서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잔재가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그 기능이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희미한 잔재다.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인 재능이 하나님의 형상의 희미한 잔재로서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나마 형상의 잔재가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과 다른 창조물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인간은 여전히 책임지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그 책임을 져야 할 존재다. 이게 바로 그 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한번 창세기 9장 6절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피를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사람도 죽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그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그 사람이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그 사람도 죽일 것이니라. 이것은 지금 타락 이후에 창세기 9장이니까 타락 이후에 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잔재가 남아있다. 그 형상은 아직도 소중하다. 무시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러므로 살인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잔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자기가 죽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 자살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살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살은 용서받지 못해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너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돈이 없다고 또는 질병 때문에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죠. 뭐 공직자가 비리가 탄로남으로 괴로워서 그런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권력에 있던 사람이 그냥 권력 관계에서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되면 억울하다고 하면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가난해서 병들어서 끊기도 하는데 그러나 모든 개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목숨을 끊는 것은 그저 내가 끊어버리면 나의 생각이 없어지고 나는 없어짐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지 무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육신의 물질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비록 자살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살아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그 죄 때문에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자살은 큰 죄입니다. 인간이 왜 자살을 합니까? 그만큼 인간의 한계, 연약함, 아픔, 상처, 좌절, 분노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하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와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짐을 나를 대신하여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힘들고 괴로울 때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와 자존심 상할 때 또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 때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낮아질 때는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내 상황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다 털어야 돼요. 정말 홈리스로 추락하러 가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때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더 큰 선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자살하면 안 되고요. 또 힘들다고 좌절하면 안 되고 믿음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은 다 들어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께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토로하면 다 치료하시는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슬픔을 당하셨고 원망을 받으셨고 억울함을 당하셨고 좌절과 멸시를 당하셨고 그리고 그 불공정한 심판을 받으셨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고 그야말로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모욕과 부정적인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토로하면 우리의 주님이 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자녀에게 우리 주님이 새로운 마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고 아뢰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 인간이 그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것을 보셔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뭐 우리 사사기 볼 때 봤잖아요. 오늘 아침에 본 말씀만 해도 이스라엘 대군이 40만 명이고 베냐민이 2만 8천 명이니까 쉽게 봤다가 첫 번째 치고 두 번째 전투에서 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숫자나 인간의 물질을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다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일어납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우리 평화장로교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의 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에게는 그 잔재, 희미하게 있던 형상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형상이 기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형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의 모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인류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모든 인류를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 예수의 거룩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